오늘 핵심 감정의 네 번째이고 또 마지막 설교로 다루게 되는 주제가 분노입니다. 분노가 꼭 나의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우리의 다른 감정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있죠, 우리에게. 그리고 좌절도 있습니다.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같은 것들. 이런 감정들이 깊이 엮여서 분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성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분노가. 여러분이 분노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그냥 참지 못하고 아주 성마른 사람, 그냥 폭발하는 그런 사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억누르는 분노의 감정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현, 억눌려지니까 심지어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분노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표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있거든요. 누가 생각나세요?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울증 같은 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한다고만 하지만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도 우리는 분노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노라고 하는 표현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해요. 형제 살인을 불러온 가인의 분노가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분노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도 분노의 표출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울 왕이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죠. 옆에 있는 창을 집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이런 분노를 우린 분노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외의 분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하만 같은 사람은 모르드개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하만이 어디 출신이야? 유대인이야? 유대인 싹 죽여야 되겠어.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게 놀라울 정도로 파괴적인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은 자기 나귀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입을 벌려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발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그때도 발람은 분노합니다. 짐승을 향해서. 또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마를 범하고 나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보여준 그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도 분노의 한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잖아요.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꿈을 안 가르쳐주고 해몽을 하래요, 술사들한테. 그리고 못 알아맞힌다고 니네 다 가짜지.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왕의 분노. 또 아합 왕이 저기 내려다 보이는 포도원을 너무나 가지고 싶은데,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이거 하나님이 다 줄로 재서 준 기업이니까 못 판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어떤 식으로 표출해요? 침울함으로, 침울함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가 일을 벌이게 되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내려치죠. 그리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물 줄게, 이 왼수들. 모세도.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던 모세도 분노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의 모습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분노는 중요한 일이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도덕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좌절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나의 도덕적 판단이에요. 도덕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한 분노도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분노는 뭘까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은 죄와 연계되지 않은 선한 분노를 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분노라고 하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분노가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일주일 동안 진짜로 거짓말하는 분노가 꽉 찬 게 아니고 분노에 대한 생각이 꽉 찬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주일에 다 다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어떻든 좀 심플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죠. 선한 분노에 대해서도 우린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작 분노해야 하는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선하게 분노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자기 중심성이라서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노할 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분노하고 후회한 적 많으시죠? 특히 부부관계에서, 형제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분노하고 실수해요. 근데 왜 실수하는 많은 경우에 어떤 실수예요? 사연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만 보고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는 그 사연을 모르잖아요.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런 실수가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분노라고 하는 그 표출되는 현상을 다뤄가지고는 분노를 제대로 다룰 수 없겠죠. 분노의 뿌리가 있어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분노의 뿌리는 하나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욕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의 욕구와 관계가 돼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뿌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 욕망이나 내 욕구가 공격받거나 위협을 당할 때 우린 분노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여러분, 제가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이거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물을 먹었다고 그래서 제가 분노가 치밀진 않죠. 근데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도 안 나눌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흔들었어요. 그럼 분노가 올라오겠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분노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내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내 포지션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서로의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내 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내 권력이 또는 내가 지키고 싶은 평판, 명성 이런 것들이 또는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계획과 꿈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위협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분노합니다. 이런 욕망과 욕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져요, 세상에서? 잘 안 이루어지죠. 수도 없이 좌절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수두룩해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중단되는 거예요. 좌절되는 거예요. 그럼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할 일은 넘쳐나요. 분노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도 분노죠. 삐지는 것도 분노죠. 좋아하시네요. 부부간에 그런 거 많죠.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름 나는 지금 폭발을 해도 모자라는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또 착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분쟁하죠. 다투죠. 쓴뿌리가 내려가죠. 원한을 품는 겁니다. 증오하죠.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울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숨겨져 있는 분노들로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선적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어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강자가 보통 분노를 표출하지만 약자는 분노가 내 안에 쌓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이 분노를 많이 하면 가족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분노를 잘하면 그 배우자를 파괴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거나 그런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도 나빠집니다. 사람들은 분노거리를 찾아요. 이게 전염성이 있고 파괴적인데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가열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단적으로 분노를 하면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죠. 감사해요, 저는. 이 무기를 안 팔아서, 우리나라에. 무기 파는 집이 없어서. 제가 미국에서 낚시 교인들 따라가다가 지렁이 사러 총포 사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저 방위를 나왔지만 군대에서도 못 본 무기들이 막 기관단총 막 이런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돈 주면 사는 거예요. 라이센스 주고.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삼국시대로 내전이 났죠.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분노의 문제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분노는 기본적으로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욕망, 욕구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분노의 뿌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좌절될 때 왜 분노하죠? 내 욕구가 좌절될 때 왜 분노해요? 좀 나이스하게, 좀 멋있게, 좀 쿨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내 욕구가 좌절되면 분노하죠. 그게 사회에서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도,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가족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내 욕구를 건드리는, 내 생각을 방해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누가 밟거나 방해하거나 그러면 우린 분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욕망이나 욕구가 성취될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욕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근데 그것들은 사실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우상이죠. 심층적인 우상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거든요. 근데 누가 방해하면 원수가 되죠. 분노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우상들을 얘기할 때 언제나 우상들이 주는 약속들이 있다고요. 우상들이 바알을 왜 섬겨요? 바알을 섬기면 애를 많이 낳고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상의 기만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분노하죠.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우상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방해를 받으면 분노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망과 욕구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언제라도 욕망과 욕구를 누가 채워주나요? 그러니까 상황이든 사람이든 이거를 건드리면 우리는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지나가다가도 만나다가 갑자기 별일이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퍼부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일까? 분노, 뭔가 모르지만 분노 버튼이 눌러진 것이죠. 다윗의 분노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분노의 이게 뿌리에서 시작해서 분노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과정을 보여주고 섬뜩한 얘기예요. 분노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얘기예요.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선한 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한 분노가 아닌 악한 분노에서 그 온유한 사람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베드로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도 그걸 보여주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요 사건 바로 앞에 24장에 뭐가 나오나 하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유 없이 쫓아다니는 왼수죠, 사실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서 보내요. 그리고 멀리서 사울을 불러요. 사울 왕이요,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감동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한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인정해요. 네가 악을 선으로 갚았구나.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라는 것도 내가 알아. 너 왕으로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다윗은 고무되었겠어요, 기분이.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추격이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여기서 야, 네가 왕해라, 나 내리갈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길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는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 사건들을 이 앞에 기록하는 것은,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을 했다,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을 생각하면 더 열이 나는 거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사울 하나도 부족한데 이 나발?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애가 태어났는데 바보같이 생겼어도 바보라고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는 없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나, 바보라고 부른 것 같아요. 나발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마흔에 살면서 갈멜산에 가축대를 어마어마하게 기르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3절이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이걸 결혼을 잘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거부였잖아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로 보이진 않아요. 머리는 비상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헛똑똑인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축제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한 10명의 부하를 보냈어요. 그동안 나발이 양을 치면서 그런 뭐 산적도 있고 도적도 있고 거기서 다윗이 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왕답게 지금 처신을 한다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당연히 나발도 알 것이고 그러니 나발에게 이 축제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좀 줄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하고 부하들을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은 정말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모욕하죠. 아, 요즘에 주인을 떠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그놈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에 거절하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의 분노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이 분노했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근데 분노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당장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냥 바로 전함에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칼 차. 자기도 칼 꽂고 출발. 200명은 소유를 지키고 400명 출발. 400명이 가고 있어요. 이건 전쟁, 아주 그냥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나중에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고 21절과 22절을 보여주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분노하면 말이 나와요. 평상시에 안 할 말이 미치지 않고서는 안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노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발만 죽인다고 해도 그거 큰일인데 먹을 거 안 줬다고. 근데 이 집안에 있는 남자는 죄다 죽이겠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자기가 선을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악을,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진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만 다윗의 무의식적인 자기의가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거를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도 연결이 돼요. 아니, 어떻게 나는 죄다 이런 인간,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인간들만 나한테 그냥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숨겨진 욕망과 욕구라는 뿌리에서부터 난 좀 대접받고 싶어, 나도. 나도 좀 대접받고 싶어. 그냥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뭐 이걸 떠나서 그냥 응분에 좀 합당한 대우를 좀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에서 이 분노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이 욕구가 우리한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 싸움을 할 때 내가 남편인데 그만큼만 할게요. 그리고 내가 아내인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고요. 왕이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뭐 대통령이 경노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굳이 뭐 어느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대통령은 왜 경노할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이 안 먹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이 내 부탁을 내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뺏으려면 뺏을 수 있는데 권력자인데 내가 지금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부탁을 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 부탁을 나발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이 부탁인 것이죠. 근데 나발은 무시했고 모욕했어요. 거절했어요. 다윗의 욕구와 욕망이 좌절된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와요. 분노의 첫 번째 단계. 이 뿌리에서 열매로 나가기까지 첫 번째 단계. 인식이에요. 아, 이 사람이 거절을 하네? 거절하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 0점이네? 0점이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 100점이네? 평가를 해요. 다윗은 자신이 칼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순식간에 감정이 발동하죠. 칼 차!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분노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라는 걸 보여줘요. 분노는 거의 언제나 내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거짓된 확신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마땅히 정당히 소유해야 하는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되면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나발하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비이성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결단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비이성적이라고 모두가 아는데 분노하는 사람 자신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자신을 생각해요. 자기의 판단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하고 정당하다고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핵심 감정은 무서운 파괴를 가져와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분노의 핵심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의 크기만큼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의 어떤 욕구가 좌절된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 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거절한 것에 대한 그 욕구의 좌절이에요. 내가 좀 먹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욕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뿌리, 분노라는 그 증상의 뿌리가 욕구와 욕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욕구가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의 본질이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보면 너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Thy will be done이 아니고 My will be done. 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가지는 본질은 죄의 근원. 일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차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분노할 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같은 권위를 휘두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작동해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방식대로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내 말이 틀려?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네가 진리예요? 저보고 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네가 진리예요? 내 뜻대로 하란 말이야. 그걸 못해줘? 분노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분노해요. 성경에서 분노가 남자들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 남자만 분노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남녀노소 다 분노해요. 모든 사람이 분노하지만 이 분노의 본질이 권력을 드러내는 거,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약자도 다 분노해요. 그렇지만 약자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가 꺾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막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당하는 것 같아서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싶은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권력은 권력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유사 신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무의식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건드려지면 분노해요. 내 말을 거절하거나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왕들의 분노는 언제나 이거죠. 자기의 통치와 명령과 권위가 좌절될 때 극노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화내는 거 보세요. 아니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을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화가 나도 그렇지. 그리고 뭐 술사들한테 자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 해몽하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것들 다 죽여가지고 그 집을 변소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지금 마음 이게 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들이.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뭐 왕들만 그런 게 아니고 부부간에도 다 나타나는 거죠. 배우자가 내 말대로 해줘야 된다고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내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바깥에서 자식들이 내 말을 잘 안 따라주고 그러면은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부모들은. 아, 내가 애들을 잘못 기른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할까봐.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좀 완벽한 부모이고 싶고 하나님처럼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의 본질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처럼 하고 싶다. 나 완벽하고 싶다. 이게 의식적으로 발동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발동해요. 다윗은 나발이 자기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고 요구가 거절됐을 때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죽이고 살려요. 내가 심판자예요. 무슨 심판자,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냥 행동해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요. 누구든지 내 욕구를 좌절시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분노가 발동하면 정당한 판단을 못하죠. 비이성적이니까. 그러니까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 낯선 동네에 가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거기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게 사실인데 그 사람 자신은 길을 잃었다고 추고도 생각하지 않고 확신이 가득해요. 내 뜻대로 돼야 돼. 날 거스르는 자들은 다 망할 거야. 다윗이 나발에게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분노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욕구. 그래서 죄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노는.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분노를 죽여야죠. 이 분노를 죽여야죠. 어떻게 내려놓죠?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은 똑똑했어요. 그렇죠? 14절을 한번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똑똑한 하인이 있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에게 말하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로 강요해서 전령들을 보냈건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쭉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인의 보고를 들은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답게 행동합니다. 첫째, 이 얘기를 듣고 19절을 보십시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계시는 그 자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나발이에요. 죄송해요. 내 남편이 나발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그러면 나발한테 달려가가지고 당신 진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분노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이고. 근데 여기 그 말을 써놨잖아요.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총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엘도 분노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미련한 남편이 어쩌자고 이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녀는 분노하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먹을 걸 바리바리바리 싸가지고 하인들한테 난 뒤에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왜? 다윗의 마음을 먼저 누그러뜨리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다윗이 흥분해서 지금 칼 차고 온다면 내가 만나도 나부터 내 말을 듣기 전에 뵐 수도 있잖아요. 지혜롭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먼저 다윗에게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간 다음에 급히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엘이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다윗 이제 칼 차고 오는 다윗 일행을 만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23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비가엘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한 일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걸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네?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미련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이렇게 말했으면 또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분노가 지금 막 그냥 끓어오르고 있는. 그렇게 안 하죠. 지혜롭게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위에 보좌에 계시는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26절 한번 보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녀는 다윗의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또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우신다고 28절, 29절에서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 싸개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30절과 31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다윗의 소명을 또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아유 내가 그때 5점이야. 이거 지금 5점이야. 내가 그때 흥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소명을 당신은 이렇게 보복하고 칼 휘두르라고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걸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보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드디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방향 감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다윗이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3절과 34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은 분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요. 잃어버린 방향감각을 되찾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분노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지혜롭게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다윗의 분노는 사그러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틈틈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고 죽이는 일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해독제는 자기 위에 보좌에 앉으신 궁극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분노에 대한 해독제예요. 아비가일이 그 해독제를 준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노의 문제를 다루려면 자기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증상, 그 행동,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 그것만 주목해가지고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의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분노의 뿌리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왕을 바꿔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 왕처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Thy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우리의 욕구, 욕망하는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좌절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고 선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선한 분노는 선한 방식으로 또 나타나요. 복음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온전하게 우리의 뿌리의 문제를 다 온전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다룰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 문제를 파고든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욕구, 새로운 자아를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살아있다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분노로부터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분노를 유발하는 그 뿌리 원리를 바꿔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노는 너무나 큰 힘이에요.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너무나 큰 힘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깨고 자식들의 어린 시절에 상처들을 남기죠.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능력도 분노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진리로 분노라는 악한 힘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핵심 감정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왕으로 왕좌를 차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욕구와 욕망을 바꾸어내십니다. 분노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 자기 뜻을 하나님처럼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라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넌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속으로 담아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왕이 되려는 이 욕구, 이 우상을 제거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왕으로 인정될 때 내 새로운 마음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마음에서는 선한 분노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선한 분노가 사람들을 세우고 더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하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한번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어느 순간 해결됐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분노와 싸우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분노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분노만 생각하니까 분노를 분석하게 돼요. 제 안에. 그래서 아,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아, 분노가 일어나네? 얘가 또 왜 이렇게 또 얘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이만큼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